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노전설, 20번째 시간입니다.
장독 사람들은 씨부침이 끝나는 대로 떨쳐나서 벌써 집을 지었다. 뜨내기로 구름같이 떠다녀도 집이 있어야 한다. 들컹거리는 세상 구질구질한 삶이라도 엉덩이를 뜨끈뜨끈 달구는 가마목이 없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젖혀놓고 조건이 괜찮다는 원도만 봐도 그렇다. 남의 집에 끼사리를 하는 신세에 광순의 외톨이까지 덜컥 얹혀 살았다. 병관 영감 내외가 나갔고 천교까지 나갔지만 아직도 자기네 식구 다섯에 외톨이 셋까지 여덟 식구다. 식구가 열이 넘는 가정이 푸스름했지만 식사 때면 경치가 희한하다. 사내들이 벌써 밥 먹고 등뒤목에 물러나 이빨 쑤실 때 길순이는 가마목에서 식사도 못하고 지덕거리를 한다. 시중이 끝나 밥술을 들 무렵이면 해가 중천에 뜬다. 밥술 놓고 뒷거두매를 할라치면 또다시 점심때가 닥쳐온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명색이 양통집이라 잠자리 근심만은 덜어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온 셈이다. 하지만 천정이 너무 낮아 키가 꺽두룩한 원도와 광수 승마리는 제멋대로 허리를 펴지 못한다. 광수는 덤벼치다 몇 번이나 정수리로 석가래를 떠박았고 몸집이 왕대같이 우람한 승만이는 출입문에 들어설 때부터 헐떡거려야 했다. 예로부터 사공막이 거정문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사공이 사는 집은 출애했지만 병관 영감은 깐깐한 성미라 비좁고 낮아도 이런 양통집이라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은 얼축년에 세웠으니까 오래거정 꼭 아귀만 10년째요. 옛날부터 산이 입어본 곳이면 높은 집 세우고 산이 불디 많은 곳에는 낮은 집을 짓는다. 사는 양이요, 벌은 음이라서 그랬다. 난 풍수를 몰랐지만 늦가을과 초봄에 신들은 모래 기둥 세우는 강바람에 이 쇠대가리도 당 깨진다는 곳이니까 아 그러게 다 깨지었다. 낮은 집은 구들목이 뜨뜻하고 겉바람도 쓸하지. 이런 집이라도 조선서 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하고 갔는지 그 수를 할 수 없다오. 여긴 고종 때부터 장대뼈가 생기고 도전장이 생겨났다니까 이 구영백이 큰 길목이야 옳지. 일본 사람들도 근달이 놓지 않소. 그러니까 이 집은 명당 자리에 앉힌 것이 틀림없다.
병관 영감이 풍수설까지 하지만 구영벽 사람들에게는 양이요 음이요 하는 풍수보다 당장 엉덩이를 들이밀 구들과 빗바람을 막아줄 집이 수요됐다.
자, 상량제도 얹었는데 변표 한 대 먹읍세. 그 옛날에는 상량제 얹으면은 쇠가락치고 막걸리라도 한 잔 있었는데.
억두기가 횡목에 걸터앉으며 아는 소리쳤다. 억두기는 여기서 잠시 대목격이 돼 이랬다.
에이구, 낡은 터에서 기장밥 죽이던 소리군. 아바이가 큰 걸 갔으니까 누가 대동이라 부르지도 않소.
준식이가 시물거렸다. 억두기와는 응수자라는 준식이다. 억두기는 과묵한 준식이와 달리 말이 다사한 사람이라 주책 없이 광순회 같은 젊은 패들과도 물합 없이 롱지거리를 했다. 대동이란 요란한 이름이다. 병관 영감만은 억두기를 이렇게 불렀다. 구름같이 떠도는 사내들이라도 어딜 가나 자기들의 조상을 들먹거리길 너나 없이 좋아했다. 한마디로 상놈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이 집단 불악화를 하면서부터 깊은 산골에 박혀있던 상놈들이 나와 양반 상놈의 개선이 분명치가 않다. 상놈이라면 요즘 세월에는 누구나 색을 먹고 덤비는지라 싫어도 조상님을 끄집어 내세워야 했다. 억두개 내륙을 들었던 병관 영감이 선참으로 대동이라 불렀다. 진사, 참봉, 교감 따위는 벼슬도 못하는 이름들이지만 상놈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름이다.
막걸리가 없다면 냉수라도 마셔야지. 야, 조치야, 너 물 좀 떠오너라.
억두기가 움막을 향해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다.
에이, 이 예민아들은 어디를 갔나 이거.
준식이가 일어서는데 움막집 거정문이 들리더니 준식이 로모가 호치덕거리며 나섰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재글거리는 환한 밖에 나오자 앞을 못 봐도 눈이 찔리는지 고라 빠진 듯 푹 꺼져 들어간 눈시울을 파듯파듯 떨어댔다.
어머니.
이제 큰 사람이 덕희를 불렀냐?
예.
존식이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바삐 로모를 부축했다.
대키는 아저게 일속에 애미하고 점심 채비한다면서.
예.
영수 애미한테 갔고 둘째 숙희도 언니 따라갔소.
아, 예.
존식이는 그제야 도키가 아침에 자기 분부받고 사공집에 가서 점심 준비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아무리 없는 살림이고 도리로 하는 일이라도 점심에 좁쌀밥이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집 짓는다고 하니 어쩐디 이 재기 소리 돕소리도 무심티가 않구만.
승만이와 같은 우스운 사투리다. 존식이는 공손하게 로모를 부축해 세초단 위에 앉혔다.
말소리 여서 들으니까 모두 얼굴이 쇼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역사질을 해주니 정말 아쉽게.
어머니도 정말.
두 눈이 멀어도 세월 가는 줄 안다. 손을 꼽으며 원롱하게 정신을 챙기고 사는 안로인이다.
아무래도 아슴칠 게 없었구만. 아, 낯설고 물선 마동항에 와서 살자면은 아이 어기 지구로 아, 거들어 줘야 삽집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억두기가 사내들을 대신해 공손하게 대답했다. 광수 곁에 앉았던 원도는 존식의 로모 곁에 다가갔다. 인사가 늦은 것이다. 존식이네 집에 올 때마다 먼저 인사를 올렸는데 오늘은 그만 깜빡 잊은 것이다.
아이, 아게 드문드문 이 영수애비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란데 혹시 어딜 갔는가?
아, 예. 저 여기 있었구만.
원도의 사투리도 제법이다.
아이고, 있구만. 별소리. 아휴, 영수애비야. 어느 때나 어른스러운 게. 우리야, 회막동 시절부터 앞뒤집 사이니까. 네, 찬일 잘나로.
아, 네.
그런데 웬일이디? 목소리가 가랑가랑한 게. 요새 뭐 바쁜 일이라도 있습다며?
예.
늙은이의 육감 하나는 알아봐줘야 한다. 존식의 로모가 너무도 신통하게 알아맞추는지라 사내들은 혀를 찼다.
아이고, 그러고 보면 영수애빌 본지도 보그나 오래됐군. 그래. 한번 보자고 했네마는 맞춤이구만.
자.
존식이는 불까지 붙인 담배를 로모에게 건네주었다. 안로이는 담배를 받자 사내들처럼 연기를 뿜어올렸다. 두 눈이 실명된 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지라 배운 것이 담배였다.
영수의 빔, 우리 큰 사람과 달라서리 표로 갈 줄 알고 먹물도 많이 먹지 않았나. 세상 사는 맵도 다 다르고. 봄부터 밤에 여겨 듣자니까 달인 일하는 데서 황실 같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꾸 피토되게 쌈각딜하고 들쿨거린다던데 아무래도 영수애비가 나서서 그거 좀 뜯어놔야겠구먼. 자네도 선미가 맨발 벗고 작딘 아래 올라설 만큼 깐깐한 줄 아네마는 그래도 어떠겠나. 자네가 참고 나셔야디. 노랭이들하고 맞서봐야 우리 밖에 욕볼 게 있는가. 안 그래?
네.
존식이는 공손하게 대답하는 원도를 보며 난감하게 웃어 보였다.
에이쿠, 황소 같은 사람이 자꾸 피 터지게 쌍각질이 나고, 에이?
승만이가 가만히 광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웃어댔다. 사내들이 광수를 돌아보며 가만히 웃어댔다.
오마이도 참.
날짜 가는 줄 꼬박꼬박 셈하고 번지수까지 똑똑히 찍고 사는 노인이다.
기래 기래. 우리 큰 사람이 무색해하는 걸 보면 여기에 그 젊은이가 있었다며. 늙은이가 쥐새 없이 여러 말을 했소만 아무튼 새겨 듣고 피 다시 쏟이지 말게. 응? 아이고, 이 좌우간 동네 사람들이 참 아심채꾀.
어메.
로모가 일어서자 준식이는 바삐 부축해 움막집으로 들어갔다. 젊어 한때는 입살이 드세고 12개나 꽤 했을 늙은이다. 존식이가 땀을 훔치며 움막집에서 나오며 시무룩이 웃어 보였다. 이 세상에서 존식이만큼 로모에게 효성이 많은 아들도 드물다. 몇 년 전에 일본 뇌염으로 차돌같이 단단하던 아내를 잃고 뒤따라 아들 둘까지 잃은 데다 로모까지 중병으로 갑자기 두 눈이 실명해 존식이는 홀째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존식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 원래 과묵하던 존식이는 진종일 말 한마디 없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내색 없이 로모의 뒷시종을 잘 들었다. 존식인의 살림살이는 눈이 아물아물한 애옥살이였다. 다행히 더 키가 크면서 가마목에서 동자질해야 하는 거북한 자리를 면했지만 처처에서 아내가 없는 구석이 드러났다. 원도는 존식이를 불러세우고 움막집 뒤 조용한 곳으로 찾아갔다. 존식이는 의문을 눈에 실은 채 원도 뒤를 따랐다. 요긴한 얘기라도 있는가 보다.
아야, 이거 배가 돌아도는데 막걸리라도 있었음 어럭이나 했으면 좋겠구만.
천규가 짓거렸다. 아침에 원도에게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광수한테 손목을 잡혀왔다. 어엿한 십장이라 의시돼도 아직도 광수한테 한수 지고 드는 천규다. 공사장 일이 근심되는지 자주 다리 공사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연마, 부고 손가락 빠는 소리 그만해라. 그 시시한 걸 때 맨날 먹을 소린.
광수가 야박스레 까박 주었다. 개버들같이 휘칭거리는 어설픈 덩치에도 여자들처럼 싯대없이 주전부리가 심한 청교다. 밥을 금방 먹고도 보리 누룽지를 으득으득 씹어댔고 초저녁이 지나면 중참으로 찬대국밥 한 덩어리라도 먹어야 시름 놓는다.
야, 너무 그래 마라. 아, 배고파 걸떡대는 노름이 체력가 무슨 상관이냐. 아, 기장밥 세보시기를 즐기는 사람 보면 그 청규같이 휘청거리는 놈들이 아니야.
억두기가 끼어들었다. 하긴 대식가는 승만이같이 몸집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몸집이 호양호양한 놈들이 많다. 이런 사람은 먹는 것에 비해 일이 약하고 여자탐이 심하다. 천규가 그 타입이다. 일에 약하고 어설프다. 그러니 깜찍하게 쉬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천규가 십장된 것은 원도와 조기훈의 덕이다. 조기훈은 천규를 탐탁하게 보지 않았으나 원도의 얼굴을 봐 총감독에게 추천한 것이다. 선교에게는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상관없이 어지러운 일만 피하면 만사가 필이다. 영필이가 사고를 저질렀던 시기에는 싱겅싱겅해서 눈치 보기를 해 최십장에게 즉살나게 욕을 얻어먹었지만 벼락 몇 번 맞은 후로 그도 최십장에게 그 악한 노름을 배웠는지 인젠 안면 없고 허술한 인부들과 곧잘 큰 소리치고 눈을 부라렸다. 십장일은 입만 까져서 되는 일이 아니다. 최십장처럼 주먹이에 앞서고 독살스러워야 해먹는 노름이다. 선규는 최십장을 끌고 몇 번인가 술집 가서 돈을 내어 외대머리년들을 최십장에게 진상한 덕으로 요즘 와서 사이가 무척 가까워졌다. 십장일을 하려면 광순애 같은 살친구보다 최십장 같은 주먹을 업어야 한다.
이 대동님은 모르는 소리 하고에 시방 일본 군대에서는 태중인 150분 벗기면 밥을 곱배기로 준다잖아.
이번에는 승만이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대동이가 승만이 앞에서 대동님으로 둔갑했다.
저 이따위 형님.
상국이가 승만의 말투를 본따서 수작 부렸다.
대동님이 여기서 물 찾는데 내 갔음 좋겠는데 내 시방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형님이 얼씨동 앞집 가서 그것도 캐태할 리오.
쉴 참이 되자 어느 사이에 올라갔는지 상국이는 종도리에 걸터앉아 애들처럼 다리를 건댕거렸다.
하이, 저 불거미 같은 눈 봐라. 지가 겨먹고 싶어서 그러디.
승만이가 슬그머니 얼굴을 붉히며 시물거렸다. 더키 말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후둑거린다.
저건 뭘 하겠다고 저 위에 매달려서 저래 씩둑거리냐.
요, 형님은 까맣구만. 우리 아버지는 대목이었는데 이런 초가집은 시시해서 안 짓고 그 관가 나가서야 우산 가게나 학각집 없는 큰 기와집만 지었다. 모르겠지?
상국이가 광수에게 힛없게 맞대거리했다. 아래에 줄늘러니 앉았던 사내들이 웃어댔다.
제 옹주꼴 샌님 같은 놈이 주둥이만 여물어가지고 네 그랑 말고 요즘 밤마다 내 집 애들한테 배워주던 그 소리 한번 뽑아보거라. 어?
야, 이 애비 잠상 노릇했지. 뭐 우리가 뭐를 쓰라니?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야 무슨 날에도 눈꼬리 담을 팔았지. 맞지?
선규가 끼어들며 비꼬았다.
아, 이거 좀 막 십장은 알기도 잘하는구만.
상국이가 낯을 붉히며 선규에게 눈을 흘겼다. 이쯤 되면 장난 그만두었으면 좋았으려만 선규는 다시 한 술 더 떴다.
오, 이 잠상이 들렸다 뭐. 뭐 걸림패라도 됐었던가 봐.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 각서를 챙겨라. 영 잘하지. 우리 한번 뽑아보지. 내가 이 귀에 가지고 잘 들어줄게.
이야, 그 땅고 바지 십자에 대대 주둥이가 어지럽세요?
뭐? 이 주둥이? 아이 새끼가 고약스럽게 번졌네. 야, 이 다시 한번 짓거려봐.
이야, 날 자꾸 허배서 뭐 개 거식이라도 생겨.
내가 어쨌다고 저놈 새끼 불쇠다 소리하니?
선규는 잠시 멍해서 색을 먹고 달려드는 상국이를 바라봤다.
날 물고 늘어지며 용서 없어.
노래를 즐겨 감정이 풍부했고 성미가 괴팍했지만 여지껏 손우 사람에게 버릇없이 대들어 본 적이 없었다.
휴일이면 저와 남편은 집 근처의 아침 시장에 늘 가곤 합니다. 아침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활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토마토, 오이, 무우, 배추, 그리고 버섯까지 붉고 노랗고 파란 입체에서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채소시장에는 붐비는 인파와 사구려 소리, 값을 흥정하는 소리들이 저렇게 들려옵니다.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풍경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거시름돈 찾지 않아도 돼요.
그건 안 되네.
거집스러운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순박한 인정을 느낍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채소를 사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이 같은 인간애입니다. 도시 아침 시장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고급 승용차나 브랜드 시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순수함을 바랄 것인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치와 브랜드란 용어가 하나로 연결될 때 이는 유형의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다르다는 그 의미는 비싼 가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활 본질에 대한 무시도 나타납니다.
사치와 심령이 연결될 때 이는 무형의 재부로 됩니다. 심령의 체험은 하늘보다 넓고 바라보다 깊기에 가격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성기한 연애인 것이 아니라 령혼의 수련입니다. 한마디로 개관한다면 용속할 수도 있고 고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사치품입니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곧 성공이다라는 공식은 현실에서 꼭 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트위터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스퀘어 창업자 잭 도시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핀테크 투자회사 엘레베스트 창업자 셀리 크로첵과